마지막 날을 말씀과 찬양으로 보내고 또 2010년 이와 같이 또 하나의 하루를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봅니다. 이러한 결심은 저 혼자의 결심이 아니라 틀림없이 같은 주님을 같은 신앙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결심과 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걱정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혹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 억지로 지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큰 기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자발적이든 또는 환경적인 강요에서 왔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코 후회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결의와 결심을 주님 안에서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10년이라는 또 한 해의 은혜를 주신 것도 더욱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가고 있고 또 주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결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각 사람 주의 일꾼과 용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기까지 한지 깨달을 때마다 생명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러넣어 큰 군대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한 이 시간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 가운데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의 고백을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혹 오해하시는 분은 성과 이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family name, 성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만 불리워졌는데 예수님은 마치 성과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그 표현 자체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은 예수,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책을 주실 때 기름을 붓는 행위로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웠던 데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제사장요, 세 번째는 왕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세 가지 직분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선지자시며 나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십니다. 속죄와 관련된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빼어놓을 수 없는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그 완성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통치권이 있으며 우리 삶에 대한 주권과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7절, 8절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러한 고백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증거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와 같은 성경의 고백에 아멘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대한 주권,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더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와 같이 표현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와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표현한 그 내용에 보면 제 첫 번째, 제 1문, 곧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사람의 으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철학자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 그 자체가 주님이시다.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분야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주님을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섬기고 따른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주님과 곧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입술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입술에만 있고 삶의 실천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혹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혹 교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예수께서 동일하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틀림없이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혹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론과 지식과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귀신도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만 있다면 이론과 지식, 교리적인 문답 속에만 있다면 귀신 같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실제 삶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만 한다고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결의와 결심을 하는 우리의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심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은 결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0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맞이했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각오와 결의와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입이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결심에 축복하시고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해 첫날 2010년 1월 1일 이 날짜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그런 신앙적 각오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의지, 결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지와 결심이 왜 중요한지를 몇 가지 말씀을 연속적으로 찾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슷한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412페이지입니다. 2장 30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시면 되지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왜 요구하실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와 같이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올바로 반응해야 될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며 창세로부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반응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일깨우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았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라. 겉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입을 맞췄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숨겨진 속셈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친구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며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분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이유는 그 사랑을 끝끝내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각오와 결의와 결심을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도 결국 세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죽음을 건너가기 직전에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자, 죽음 앞에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 다윗의 유언 속에도 동일한 말씀이 교훈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9절 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아비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자, 얼마나 정감이 가는 표현입니까? 죽음 앞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유언을 남기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일원, 제일 싸게 지었습니다. 일원인데 제가 한번 마음으로 불러봤습니다. 내 아들 일원아 이렇게 불러봤는데 조금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됐습니다. 야, 나도 이런 교훈을 우리의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다. 자,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자,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이것이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은혜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 진리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진리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존은 진리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적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본성대로 세상 풍조대로 떠다닐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 앞에 올바른 태도,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의지와 결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된 대로 우리를 진리로 변화시키십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위인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을 다니엘답게 만든 출발입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라는 위인은 어떻게 만들어지었는가? 바로 1장 8절에 그의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다는, 진리 편에 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신앙의 위인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해의 시작을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와 각오와 결심으로 출발할 때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위인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출발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천사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고 결심해야만 합니다. 그 뜻을 정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결심하던 첫날에 천사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1월 1일이라는 이 특별한 날짜가 우리에게 결심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18세기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나의 결심문이라는 여러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완하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만들어진 것은 나의 결심문으로부터입니다. 그는 70여 항목을 요약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결의와 결심을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심을 축복하시고 그가 그 시대에 큰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결심문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My Resolu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Resolu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 TV 같은 그 수상기에 해상도를 이야기할 때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 교훈이 됐습니다. 내가 결심을 굳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해상도가 점점 좋아진다. 그런데 결심이 희미하면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사진도 찍어보면 낮은 해상도의 사진은 희미합니다. 물론 인물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희미한 포맷을 좋아하지만 저는 가능한 또렷하게 비춰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해상도를 중히 여기는데 우리의 삶의 해상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결의와 결심을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레저루션이라는 단어가 그와 같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의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의와 결심이 다니엘을 만들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입니다. 115편 죄송합니다. 119편 1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할 때 하나님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의지와 결심이 보입니다. 3절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자, 가치 없고 천한 것, 비루한 것, 또 배도자들의 행위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의지와 결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겠다는 각오가 바로 구별된 삶의 시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정할 때 찬양에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러한 결의와 결심이 주님을 찬양하고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주님 편에 서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별된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파를 부르시고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그들의 의지와 결심을 축복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의지와 결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고 성막의 봉사자로서 구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는 주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와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수시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며 유혹하려 한다. 나는 그때마다 내 문을 두들기는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마귀에게 내가 나가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나는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주님이 나아가서 예전에는 이곳에 루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귀의 유혹을 나는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깁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유혹을 갖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유혹거리, 무슨 홈쇼핑도 아닌데 3종 세트죠. 네. 그런 3종 세트를 갖고 우리 마음을 자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가지 않고 주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나는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주님이 나가셔서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나다라고 선언할 때 마귀는 내게 유혹을 건네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을 내세우면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 유혹으로부터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였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을 걸고 그것만 한다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 게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의지와 결의와 결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혹 우리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할 때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선포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심으로 우리는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충분히 유혹할 만한 그런 유혹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섬기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분명히 하면 주님은 축복하시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다양한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그 유혹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이성으로부터의 유혹을 받을 때 아무리 치명적인 유혹도, 제가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세바가 치명적인 유혹거리였을 겁니다. 저는 다윗의 교훈을 읽으면서 야, 내가 바세바가 유혹하면 어떡할까 근데 다윗의 경우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바세바가 라면 끓여놓고 유혹하면 과연 내가 그 겹쳐지는 유혹을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한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나 자, 그렇게 달콤한 유혹일지라도 더 사랑하는 존재를 분명히 하면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외롭게 사는 사람이 그 외로움 때문에 다방 레지에게 자주 찾아가서 비싼 쌍화차를 사줍니다. 혹 상황이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다방 레지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매일 매상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화차 두 잔 먹고 싶다 그러고 또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특별하게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계속 다방 레지를 찾아가서 어리석은 이용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교활한 유혹에, 자신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사랑할 만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사랑을 발견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정을 자극할 만한 유혹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큰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더 큰 사랑의 대상, 주님께 집중할 때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주님은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우리 자신을 구별케 해주고 죄로부터의 승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모형적 의미로 주님을 섬기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의 여러 규례들은 결국 이 시대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막의 용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짐승을 죽이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막은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절대적 교훈을 성막의 모형으로부터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짐승을 죽여야 되는 희생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곧 신약시대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며 거룩한지 인식할 때 비로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하고 악하며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천지 차이라는 말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인간은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인간은 정욕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짓 속에서, 반복적인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지극히 대조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엄청난 차이가 바로 희생제사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사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성막에 수없이 반복된 피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며 우리 모두에게 피 뿌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라는 근거 위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7층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라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우리가 서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연약하나마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도 그리스도의 피뿌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기도를 상달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혈액의 순환이 원활할 때 건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학적 치료 방법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치료 방법이 연구됩니다. 동양적인 침이나 또는 뜸 같은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위를 자극해서 결국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도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섬김이 의미 있게 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 위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의 장소가 성막이며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섬김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순간에 그 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한 찬송이 많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기도 합니다. 무슨 푸죽간 신학이냐라고 비웃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에 모든 도구에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모든 활동에 그리스도의 피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헌신은 이교도 사이에도 있습니다. 이교도도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희생도 창조주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비록 냉수 한 그릇 또 과부의 두 랫돈과 같은 잔돈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근거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 왕권 시대에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결코 평상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복을 갖추고 특별한 복장을 갖추고 왕 앞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복이었습니다. 섬김을 위한 특별한 예복이 있었다는 것을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9절입니다.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에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는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성막에서는 특별한 옷을 요구했고 반드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게 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특별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특별한 색깔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1절입니다.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성경에 여러 페이지에 반복해서 그 예복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입는 특별한 옷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막의 예복도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시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 여러 봉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열정을 품고 그리스도의 태도를 삶의 자세로 취해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을 가르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봉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복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뤄진 영혼을 대했을 때 곧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전도의 열정이 생깁니다. 핍박받아도 전도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모욕을 받아도 견디고 그리스도를 그래도 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비로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열정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도 옷 입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기독교 표 중에 약자로 WWJD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상품화되어 있는 품목에 보면 WWJD라는 말이 많이 써 있습니다. 무엇의 약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판단하고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분별합니다. 가전제품 예를 들어보면 삼성 직원으로서 삼성의 옷을 입고 활동한다면 그는 회사를 본의 아니게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비자에게 거칠게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칠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 직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예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혹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치 못하고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또 성막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까다로운 의식적 절차와 예법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도 아니며 성막의 제사는 자기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고 성막의 의식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마땅히 따라야 될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7절.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성경은 반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따라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명하신 예법이 있습니다. 그 예법이 바로 성경, 말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에 주의하여 섬김의 활동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운동 경기에 있어서 그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점수를 따도 규정을 어기면 실격이 되고 오히려 페널티를 먹습니다. 경기할 때도 반드시 법대로 경기해야만 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 규례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지만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재앙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규례대로 하려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의 말씀대로, 그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섬김의 근거에 말씀이라는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하듯 구약의 모든 섬김의 규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섬겨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불의와 잘못이 행해졌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성경의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배우 안소니 퀸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졌는데 한 가지 큰 교훈이 남아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극중 내용이 그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래서 흉악한 죄수였던 그가 영문도 모르게 석방이 됩니다. 자기가 왜 나왔는지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 대신에 예수, 그분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당신이 풀려난 것입니다. 바라바는 흉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중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바라바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으니까 나도 불을 질러야 되겠다. 그래서 불을 지릅니다. 당신 누구냐?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불 지른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불 지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영화 내용이지만 정말 교훈이 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바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는 헛소문 때문에 자기도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불을 질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 상황이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장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열심조차 없었다면 자기 혼자 무력해지고 뒤처지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무지와 열심이 결합되면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 많습니다. 무지와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진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법대로, 규례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갖고 말씀에 대한 상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거의 보지 않고 외적 활동만 더 앞선다면 어느 날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와 주님께 큰 슬픔을 안겨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되 규례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섬김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같이 읽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를 기억하십시오. 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규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얼핏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의 진리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둘 다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반면에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닫고 깨달으면 비로소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결코 값싼 동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치루어졌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죄를 얕잡아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죄는 심각한 겁니다. 치명적인 겁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철없이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양면성을 보게 된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 속에서 주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며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빛이신 속성을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공의를 갖고 계십니다. 죄인을 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결코 대충 덮어놓고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달았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며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막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막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작은 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작아도 치명적입니다. 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모래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죄도 치명적입니다. 간음은 큰 죄지만 음란한 마음도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살인은 큰 죄지만 마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멸시하는 것도 그와 못지않은 큰 죄라는 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빛이십니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동전의 양면성이 보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막, 희생제사가 치루어지는 그곳, 곳곳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사랑의 이면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 비로소 성별과 거룩이라는 삶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있다면 십자가의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지 결코 타협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 귀에, 아니 우리 마음에 들려주고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원한 속죄를 기억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먼저 기억하라고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주가 얼마나 거룩한지 분명한 진리를 인식할 때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밝게 보게 됩니다. 주의 거룩함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붙잡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저 상투적인 교리로서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충격적 메시지로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선포가 십자가의 진리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압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11절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반복적 표현은 강조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성막의 기구를 메는 자가 구약시대의 레인이었고 신약시대의 크리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과 성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이사야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직접적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뭔지 모르는 분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정도가 아니라 구원 여부를 확증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이 정말 우리가 통째로 외워도 될 만한 그런 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53장 시작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도 거룩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 53장은 반드시 거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53장을 거론하기 전에 이 52장의 11절 말씀이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사야서 53장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마음의 태도구나. 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함께 마음에 공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절대적 진리를 일깨우고 삶의 거룩과 성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십자가만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모든 제사는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거룩과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의 방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라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한 희생입니다. 다리 하나 잘라내는 게 아니죠. 죽이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죽음이 요구됩니다. 모든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 1가는 계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을 보십시오. 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희생, 죽음이죠.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지극히 높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면 낮고 천한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것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막의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 목숨도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은평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했던 연극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극중에서 보여졌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바쳐야 될 경우가 있다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공감하고 그 연극을 정말 그 공감을 가지면서 봤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천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면 정말 저 극중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 종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도 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은 삶의 존재의 목적을 드립니다. 성막은 희생제사가 치루어지는 곳이며 곧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의 제사는 1인 한 사람에 의해서 제사가 치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제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레위인들의 협력과 동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1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각 지체의 협력과 동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제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지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해야 될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외모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협력하는 지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1월 1일 첫날의 기도 중에 그 내용 중에 내게 귀중한 동역자와 협력자를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막에서의 일이 그러합니다. 성막은 1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슈퍼 탤런트를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필수 요원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시대는 바뀌어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단지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레인처럼 성막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동역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레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으며 하는 일은 달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혹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레인들 지파별 숫자 세는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읽기가 힘들고 지루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야, 왜 이런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아, 인내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깨닫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의 사례로 실제적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장황하게 기록된 의인들의 지파별 숫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이 시대에 교회의 지체들에게 각각의 일이 있으며 협력과 동역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멜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자, 그렇습니다. 레인들을 일일이 연령별로 숫자를 세시고 할 일을 나눠주신 것이 교회 내의 지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고 가족을 주셨던 육체적 은혜처럼 영적으로 가정과 같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어미를 학대하는 자를 폐륜아라 그럽니다. 더 큰 폐륜아는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낳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모독하는 사람은 정말 폐륜합니다. 더 큰 폐륜아가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를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비난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쉽게 자기 논리대로 판단하는 것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시절에 필요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동역과 협력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도 결코 1인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뒤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역했던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같은 목적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막은 수없이 많은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주님에 대한 섬김은 협력과 동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둘이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바울은 멀리 감옥에서 그 두 사람의 갈등과 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오디아와 순두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라면 나에게 순두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갈등하고 나와 대립하고 나와 분쟁하는 또 하나의 지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들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는커녕 바울의 근심거리가 됐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틀림없이 회개하고 둘이 화해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구체적인 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순두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돕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가 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또 다른 여자들도 함께하여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표현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빈부, 귀천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가 그의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헤롯이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그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세들, 그 실세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빈부와 귀천을 넘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나 귀부인처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처럼 살아왔던 사람이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섬김을 위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교회당을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교회당을 들어오면서 주차 안내봉을 갖고 있는 분도 보게 되고 또 끝나고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달려가는 분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분 하나하나를 보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할 때는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구별 없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방에 가봤습니다. 흔히 귀부인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상류층 가정의 자매님이나 아니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매님이나 주방에서 봉사할 때는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모님이라고 손 씻고 앉아서 명령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구별 없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막에서 주님을 섬겼고 이 시대에 교회에도 그와 동일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생활은 반드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섬겨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때 그러한 섬김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근거로 하여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도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36절에 주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데 주라는 말이 세 번 나오면서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단수 그에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그 삼위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근거로 우리의 그 받은 섬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님을 다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그러합니다. 우리 스스로 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 중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가 그러합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갖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이루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본시 없었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고 영적 생명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공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치명적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후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회복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과거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다구는 소리에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누가 우스운 말로 베드로는 아직도 치킨을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과거가 생각이 나서. 이 베드로는 그 과거를 바탕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신앙을 근거로 주님이 먼저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근거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근거로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음으로도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받은 사랑을 근거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3절.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자, 여기 동사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섬긴다라는 말 앞에 사랑한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올바른 동기를 갖고 섬길 때 주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여기 섬긴다라는 말 앞에 경외한다라는 동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로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 그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분명하게 일깨워야만 합니다. 먼저 주신 사랑을 일깨우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랑과 경외함을 근거로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13절.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도 경외하며 섬긴다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여호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올바른 섬김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비로소 섬김을 통한 교만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라는 공로를 쌓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위치를 갖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자기 공로 의식 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근거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을 근거로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근거로 할 때 비로소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러한 섬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가시적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반드시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이제 보이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서 5장입니다. 21절 예배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의 근거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올바른 태도를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근거로 할 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삶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수직적인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 수평적인 막대기가 그 위에 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 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방법입니다. 수평적인 막대기는 결코 홀로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직적인 막대기가 있어야 거기에 수평적인 막대가 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근거를 확실히 할 때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실천이 십자가의 모양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비결은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작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주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참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모욕을 받고 결코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서 참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모욕받고 핀잔받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하고의 관계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존심을 접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열정을 갖고 전도합니다. 오해. 주님하고의 관계로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섬긴다라는 추상적인 말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입니다. 예배소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실천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환경을 대할 때 비로소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을까? 골로 갈 때까지 꼭 기억해라 그런 뜻입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읽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게 하듯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회사에서 동료를 대할 때 죽게 하듯,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듯,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고 형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주의 일을 하듯이라는 마음을 말씀을 마음에 일깨우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비로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되고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방향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사람에게 실천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의 기뻐하심도 함께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 하듯 하는 한 주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는 작은 것에 대한 상급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6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되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주님을 신명기 10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호와를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섬김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흉년 때 대감마님이 집에 종을 불렀습니다. 새벽 일찍 불렀습니다. 종이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새벽에 깨우는 그 주인에 대해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속으로 욕설을 하면서 나갔는데 새벽에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장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이것저것 사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더욱더 불평이 생겨서 속으로 주인의 욕을 시컷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한뜩 사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자네 흉년 중에 얼마나 살기 힘든가 생각해보니 자네에게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좀 샀네, 집에 갔다가 잘 사용하도록 하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그 종이 그 순간에 하루 종일 욕한 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거 사준 거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생했다라고 혹 어리석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가 불평하면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결국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13절을 찾습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요 14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런 완악한 말을 할 수도 있죠. 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삐뚤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자매님의 마음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는데 교재도 안 나오는 자매가 먼저 시집 갔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응? 자매님은 일단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오해했냐면 시집 가는 게 상급인 줄 안 거예요. 예, 그거 징계일 거예요. 징계받아서 시집 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식의 태도가 비슷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교제 안 나오는 사람 잘 되는 거 봐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지 보십시오. 1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섬김의 결과를 현세적인 거로 생각한 거예요. 물질적인 거로 생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섬김의 결과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로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자들이 현세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결과를 꼭 현세적이거나 물질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섬김의 결과를 갚아주십니다. 지금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18절에 보십시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분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지금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충성된 자와 직분에 게으른 자가 지금은 분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별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추수 때가 있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때 반드시 분별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은 그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지금 혹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정하신 그때 그 섬김이 해와 같이 빛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희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날에 그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섬김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일일이 남겨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섬김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6절 같이 읽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섬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만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이 보게 됩니다. 한때의 열심, 일시적인 열심은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열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섬김을 만들어줍니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 계속적인 섬김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기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회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적, 지속적으로 섬길 때, 주님 오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시작하는 이 시간 마지막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이 땅에서 떠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평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여기 잠들다라고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여기 잠들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될 모형으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 동일한 마지막 말씀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야 될지 막막하신 분은 아침에 좋으신 분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침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자, 그 결심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시며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끝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든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라고 틀림없이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또 다른 다윗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로 바로 이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결의와 결심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의와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혹 한 해에 타협되었던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만들어주시고 다윗과 같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2010년 새해 처음 시작을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